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백신 2차를 맞았습니다. 화이자 2차를 맞았는데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날짜가 15일로 나오니까 그 김동완 강도사님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그날 설교인데 백신 맞으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제가 순서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플 수도 있으니까 바꿀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들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뭐 특별한 근거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았는데 이 시간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 때문에 피곤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각 권은 각각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이 읽히기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듣기만 할 때도 세대를 거쳐서 전해져 내려올 때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만들어질 때도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항상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자유로웠던 성경이 바울서신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보다 일단 시간적으로 최근이기도 했고 저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서신 안에 아주 많았습니다. 서신의 형식이나 편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 서신은 바울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누구인지를 가장 앞부분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반복되는 형식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편지를 쓸 때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인사로 시작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죠. 뭐 말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벗어나지 않습니다. 편지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형식이 있는 것이죠. 다짜고짜 본론부터 말하거나 결론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이러한 일정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앞부분은 이 서두라고 해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발신자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수신자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1절이 발신자에 관한 것이고, 2절이 수신자에 관한 것이고, 3절에서 5절이 인사말입니다. 이 서두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을 보통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크게 세 덩이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론, 감사,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가 추가되었죠. 보통은 이 감사 단락을 서론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인사와 감사를 포함해서 서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의 모든 앞부분에 인사와 함께 꼭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에 포함해서 해석하지만, 이 감사 단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맞느냐, 뭐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바울 서신을 한번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로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4절에 감사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쭉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 단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에 본론과 결론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본론과 결론의 예고편 같은 느낌이 이 감사 단락인 것이죠. 쉽게 제가 정말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님께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주제는 나 대구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주제입니다. 뭐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저 아들입니다. 제가 누군지 밝히고, 어머니 대구에서 지내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에어컨도 있고 자유롭고 다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에 감사 단락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본론에서 그것을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지만 에어컨을 펑펑 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본론들을 감사 단락에서 미리 짧게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와 본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이 앞부분에 감사 단락만 잘 봐도 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감사 단락은 6절에서 10절로 봅니다. 6절부터가 감사 단락인데 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상하신가요? 안 이상하신가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는 마지막에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상하게 여기 놀아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감사라는 뜻의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로 끝내야 되는데 따우마주오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순화되어서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는데 이 따우마주오라는 단어는 놀랍다, 기이하게 여긴다, 내가 대경실색하였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뭐 어떤 뜻이건 감사와는 너무나 다른 단어입니다. 감사 단락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본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대의 보통의 대부분의 편지들에도 나타났던 이 감사 표현이 없다는 사실에 이 편지를 받아본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6절과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감사는커녕 오히려 질책하는 내용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이 이 6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형식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감사인데 그 감사를 생략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할 정도로 이 6절과 1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가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질책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질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역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로 불리우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즉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성을 끝없이 의심하고 바울의 과거를 공격하고 바울의 외모를 공격하고 바울의 말투를 공격하고 바울의 병듦을 공격하고 바울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해서, 할례에 관해서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틀렸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아첨하기 위해서 유례와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거짓 교사들은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의 현혹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바울은 열두 제자도 아닌 것이죠. 그래, 바울의 과거를 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저주, 지옥입니다. 그런데 8절의 시작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라고 시작합니다. 그 저주의 대상에 바울은 자신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대표 기도가 최창원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일청년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일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반주를 하시는 우리 배진경 집사님이 일청년부 부감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내 일청년부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딱 앞에 계시니까 뭔가 든든하기도 하고 제가 딱 설교를 하는데 마침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뭔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라는 느낌이 제가 확 들었습니다. 일청년부를 위해서 늘 함께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바울도 동일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저주의 대상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당시에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높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특수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말씀입니다. 그 저주의 대상에 나와 우리 모두를 포함시킨 것이죠. 내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혹 특별한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면 나도 우리도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당시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즉 바울이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으며 지금 내 외모가 어떻고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내 마음에 몸에 어떤 병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누가 봐도 멋져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울처럼 함께 있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감사를 생략하면서까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 이면에 있는 복음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는데 너희가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더 말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이지만 지금 눈앞에 거짓교사 때문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회당에만 가면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눈앞에서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거짓 교사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복음을 봐라. 이것이 바울이 감사 대신 질책을 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입니다. 네. 아, 화면에 제 얼굴 대신에 사진이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종교개혁 직전 시기에 성당의 설교단입니다. 설교자가 서서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높죠? 계단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아주 화려합니다. 금색으로. 이 사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성당에 가시면 저런 설교단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큰 성당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20명, 30명 들어갈 수 있는 나무로만 만들어진 성당을 가셔도 그 조그만 곳에도 2층 정도의 높이에 나무로 설교단을 높여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설교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높이고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높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높이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만 들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무의미하고 반복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말, 틀린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말씀에 힘이 없어지고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진짜로 설교단을 높게 하는 겁니다. 높은 데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하면 권위가 있는 것 같으시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화려하게 짓는 겁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동상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람 모양의 동상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저렇게 높은 데서 전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높이가 높아진다고 말씀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설교자는 키 큰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말을 하니까. 네. 그러나 실제로 저렇게 높고 화려한 곳에서 전하는 거짓 복음에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보 같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진짜 내 눈앞에서 보이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눈앞에 거짓 교사에 현혹되어서 복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들고 거짓 교사가 전하는 그 가짜 진리를 들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전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들고 이것이 진짜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보다 더 많은 유혹과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도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짜 교단들, 잘못된 문제들, 뭐 유튜브들, 전단지들, 수많은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다 그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 유독 신천지에서 메일이 많이 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매주 말씀하십니다.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색안경을 끼지 말고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진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욱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야 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높고 화려하게 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아까 보았던 저 높은 단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눈앞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